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에티모버스 어원으로 보는 세상 박만규 지음 성우 김성희 읽음 그런데 1443년 세종 25년에 창제한 이 훈민정음을 세종은 곧바로 반포하지 아니하였다. 신하들의 엄청난 반대를 잠재우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로부터 3년 뒤인 1446년 세종 28년에야 훈민정음 해례본 간행을 통하여 반포할 수 있었다. 세종은 결코 한글 창제라는 가르침에만 그치지 않았다. 한글을 만든 후 쏟아진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문명화라는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것이다. 이러니 우리가 어찌 이분을 우리 민족의 스승이라 아니하겠는가?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세종대왕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하고 바로 그러한 정신을 모델로 우리가 각자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을 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든다. 우리는 왜 스승이라는 말에 영어의 teacher나 professor, educator처럼 교육의 전문가라는 개념이 아닌 이를 넘어서 삶을 이끌어주는 정신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더하여 가지고 있을까? 이를 위해 스승이라는 어휘의 어원을 살펴보자. 스승의 어원은 여러 학설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경연의 장이다. 우선은 중승의 전미사 님이 결합한 승님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는 설이 있는데 불교사회에서 스님의 기원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스승으로 가는 길을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스님은 스승사의 전미사 님을 결합한 사님에서 왔다고 보는 설이 있는데 이 역시 승려를 가리키는 스님의 어원 설명으로는 유효하지만 스승으로의 의문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로는 스승은 사승이라는 말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설이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승려들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들을 사승으로 칭했다는 점에서 그럴듯하다. 그러나 사승이라는 분명한 한자어가 기원이라면 스승으로 일시적인 발음의 변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개는 원래 한자어로 복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글자로 바뀌어 고정되는 일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설명력이 약하다. 또한 만일 스승이 불교의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에서 기원한 것이라면 무당의 뜻으로 쓰이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난점이다. 즉, 더 앞선 사용 예를 설명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실제로 함경도 방언에서 지금도 스승이 무당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현재로서 학계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설은 스승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차차웅 혹은 자충이라는 차자와 관련이 있다는 설이다. 차자는 우리말을 적는데 한자를 빌려 쓴 글자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승이라는 고유어 순우리말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를 적을 수단이 당시에는 한자밖에 없어서 발음을 한자로 적은 것이 이들인 것이다. 차차웅과 자충은 스승과 발음이 사뭇 달라서 일반 대중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나 고대 국어에서 지읒, 치읒과 시옷의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과 몸 아가 으로 바뀌는 현상이 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발음상의 차이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사사웅, 사숭은 스승이 되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스승은 세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었다. 하나는 현대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사람의 의미였고, 둘째는 스님의 의미였으며, 셋째는 무당의 의미였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기 이전에 고대 무속사회에서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무당을 가리키던 말이었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종교적 기능, 즉 불법을 전수하면서 대중을 교화하는 역할이 승려에게 돌아가면서 스님을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되었다가 조선시대에 들어 유교가 장려되면서 요즘과 같은 선생의 의미로까지 정의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이러한 전통으로 인해 스승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기 이전의 재정일치, 사회를 이끌어가는 영도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었고,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의 의미는 나중에 유교 장려 이후에 획득된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말의 스승은 서양의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티처 등과는 그 개념 형성의 궤를 완전히 달리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승은 그 그림자도 함부로 밟으면 안 되는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스승의 날을 정할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직업적인 교육자들로 국한하지 않고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한 세종을 그 모델로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교권이 갈수록 추락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고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본다. 물론 촌지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부정적 문화가 이에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스스로 거두는 것은 분명 사회의 도덕심과 정신적 건강함을 잃어가는 현상이 아닐 수 없어 씁쓸하다. 자원 없는 나라에서 오직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이므로 사제의 관계는 그 원동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말이다. 사회가 너무나도 서구화해가고 있는데 스승의 의미마저도 이제 단지 가르치는 전문인이라는 서구적 개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 다시 세울 수 없을까? 아니, 스승의 본래의 의미, 다시 살릴 수 없을까? 놀라운 바캉스의 어원, 노동과 휴식의 개념. 지리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펼쳐졌다. 너도 나도 앞다투어 바캉스를 떠난다. 바캉스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로 우리말에서 피서나 여름 휴가의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 바캉스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단순히 휴가라는 뜻이어서 여름에 국한되는 말은 아니다. 다만 한국에 들어와서 여름 휴가로 제한된 것이다. 영어로 들어가 베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프랑스어 바캉스는 본래 비어있음을 뜻하는 말이었다. 일의 비움, 빈집, 빈방을 뜻하는 영어 단어 베이컨시와 그 형용사형 베이컨트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가리라. 이뿐 아니라 evacuate, 위험한 장소를 비우다, 떠나다, 소개시키다. vacuity, 공허, 허무. vain, 공허한, 헛된. vanity, 덧없음, 허무 등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이 바캉스와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어휘들이다. 진공을 뜻하는 베큐엄도 마찬가지로 비어있음의 개념에서 왔는데 진공 청소기를 베큐엄 클리너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그런데 왜 휴가가 비어있음에서 왔을까? 여기서 비어있음은 일이 비어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꽉 찬 스케줄표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가리라. 하루가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바로 실감이 날 것이다. 한편 우리말의 휴일은 글자 그대로 휴식이 있는 날이다. 휴식이란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을 뜻한다. 영어에서 휴일을 뜻하는 홀리데이는 홀리, 데이, 즉 성스러운 날에서 왔다. 이는 본래 종교 축제 혹은 종교적으로 보내는 날을 뜻하였는데 14세기부터는 여기에서 종교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 일상의 노동으로부터 면제되는 휴식의 날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프랑스어에서 휴일은 조페리라고 하는데 이 역시 종교적인 축일을 뜻하는 말이었다. 즉, 이 단어도 홀리데이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의미에서 휴식을 취하는 날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겠다.